자, 우리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일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 두모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사진 작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 작가는 김영갑 씨라고 하는 분인데 잠깐 이 아침에 사진을 좀 감상을 해보시죠. 예, 아름답죠? 예, 그 다음 그림. 예. 저기 이제 김영갑 씨가 주로 그린 그림들이 그 제주도 말로 오름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동산들을 대상으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이 오름들을 이제 주로 사진으로 담아낸 작가입니다. 그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28살 때에 제주도에 와서 사진을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자연의 매료가 되어서 20년 동안 사진에 심취하여 저 오름에 오르면서 사진을 찍어요. 48살 나이로 루게릭병에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한 사람들이 그 갤러리를 만들고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사진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작품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렇게 일평생을 바치는 저런 삶도 있구나 감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기 이름처럼 감탄이 돼요. 근데 저녁에 돌아와서 감탄 속에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전을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니까 그의 작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그 갤러리에 있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 25분 정도짜리로 그의 일생을 이렇게 소개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계속 들어도 보아도 이 김영갑 씨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든지 혹은 그 아름다운 미에 심취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저 인생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에만 매료가 되었구나. 그것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보여지는 아름다움의 매료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더 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게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뭔가 이렇게 스위치가 전환이 안 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텐데 창조주에 대한 감사나 영화로움이 그 마음 속에 작품 속에 깃들이지가 않아요. 스위치가 전환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믿음이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권이양. 주권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내 판단, 내 뜻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여 이제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것.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것에 심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주권을 이양하는 것. 여러분이 주권을 이양할 때는 마음의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관심 가졌던 것들을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대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대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데 이 주권을 이양치 못함으로 저는 그 김영갑 씨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외롭게 인생을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갔구나.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제가 4월 첫 주에 기억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뭐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달 전 것까지 기억하라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왔어요. 그 4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던 설교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이라는 게 참 좋은데 자, 주도권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하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대답도 여러분이 해봅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 제가 아주 똑부러지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말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규정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웃을 대상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이에요. 아직까지 주도권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고, 두 번째 레위인이,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레위인이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갑자기 그 쓰러진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약을 칠해서 바르고 주막까지 가서 그를 눕히고 그에게 같은 봉양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살피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떠난 그 세 사람을 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질문은 뭐죠? 네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표징으로 나타날 텐데 너에게는 영생이 없구나. 이 질문이, 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이웃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법, 규범, 범주,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온전하심을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느낄 수 있으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여쯤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참 정성어린 헌금을 잘해서 10원 한 장 낭비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목사님 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안 돌보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갑니까? 이렇게. 속이 좀 뒤집어져요. 일단 물에 빠지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뭐 거기에 뭐 잡이고 다 떠났어요. 물에 빠진 자가 봤으면 살려야 돼. 현장에 가보니까요, 자기 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또 다른 악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광명사거리에 우리 광명시의 고시원에서 삶을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박스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집회를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이웃도 이웃이고 먼 이웃도 이웃이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불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불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전해교회에 있을 때 태안에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온 서해안 바다가 기름때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말입니다, 바닷가에 시커먼 기름이 때가 묻어가지고 그 추위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함께 하얀 천으로 그걸 닦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졌구나 하고 그냥 눈물로 그걸 닦기 시작해요. 몸은 얼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소리를 들으니까 태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조그만 헌신 때문에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태안의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뛰어가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주의 나라를 일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만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화재 현장에 달려가고 태안반도에 가서 기름을 닦을 때, 같이 울어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 차가운 바닷가에서 이렇게 저기 종지에다가 반찬도 없는데 말입니다, 국밥에다가 김치 몇 개 얹어줬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밥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속에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총을 누려서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복은, 법은 출애굽기에 보면 기억하라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신명기에서 곧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 세우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올감입니까? 자유입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올감입니까? 자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올가미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제가 바닷가를 갈 때마다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준비했네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뭐하지 못하게?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뭘 만든 겁니까? 한계. 파도야, 물아, 너는 여기까지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산천 초목은 물이 다스려야 되고 짠물, 너는 바다의 모래를 경계하여 넘으면 추한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자유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법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중에 몇 가지를 붙드시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을 함께 선포하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랑에 대한 기초석과 같은 계명이 5절입니다. 너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와 부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라. 내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여러분 이렇게 또 저에게 질문하시고, 목사님, 제 부모님과 살아보셨나요? 내 속마음을 당신이 아시기는 합니까? 상식 이하의 부모님을 아십니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들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부모들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보니까 결혼을 하고 독립했는데, 독립했으면은 좀 놔두세요. 왜 부모의 권리를 자꾸 강요를 해가지고 마치 봉급 받아 먹듯이 말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그들이 드리는 것이지, 때마다 심하다 한 달마다 계속 봉급 받듯이, 아 그들도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 기대 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므로 내 것처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무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몸무게가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무거운 겁니다. 세월의 연수가 무거운 거예요. 그 증거가 주름살이요, 흰머리요, 관절의 아픔이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삶의 무게를 견디신 것을 보고 뭐하라? 공경하라. 그것도 어려우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다. 이게 명령어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 너희들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면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법 테두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벗어나면 추한 거예요. 두 번째 법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요. 킬이라는 단어와 머더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동식물을 다 죽이는 거, 뭐 이렇게 뭐 개미를 죽인다거나 이럴 때 킬을 써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는 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불교처럼 동물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무릇 산 동물과 식물들은 너희의 식물들이 되리라 하고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점심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뭐 불고기에 나오는지 뭐 돼지가 나오는지 마음껏 맛있게 드세요. 자유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킬이라고 하는 거, 살인은. 두 번째로 제가 좀 작년에 좀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동포를 총칼로 죽일 수 있느냐 하고 군대를 거부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가 속해 있느니 나라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악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악과는 싸워야 합니다.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3년을 나라에 바쳤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고요. 성경을 잘못함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그 작년에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누가 대표를 세워서 계속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국가의 안전도 우리가 세워야 될 기본 의무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고요. 제가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근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아간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 근간이 아니고 이 의도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재해석하시잖아요. 네가 형제들에게 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나가라 그때 당시 최악의 욕을 퍼부을 때 이미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노함과 분냄이 결국 그것이 싹이 나면은 나중에는 살인까지 될 그게 원인인데 왜 원인 제공을 놔두냐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용서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네가 판단하여 저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네 판단의 근거가 너야 되겠니?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의 주권은 주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이니 살리니 입을 다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들이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래도 좀 착한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불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살생유택이라.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오! 마치 복음처럼 들려. 야, 그래? 살아있는 게 귀하다. 막 이러면 빨려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배우고 집에까지 올 때 개미를 피해 다니느라고 내가 개미를 밟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사상으로 막 개미를 피해 다녀서 그렇게 순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개미는 피하면서 죽여도 우리의 성과 분과 화로 다른 영혼을 죽이는 것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노함과 분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의 영을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게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하셔야 합니다. 18절 선포합시다. 시작. 아니 왜 점점 소리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18절 다시 시작. 성경적 정의는 부부 간의 성관계의 모든 것은 간음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통하여 부부 간의 성관계 외에는 다 간음입니다. 혼전관계, 혼외관계, 동성애 문제 다 간음입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NAP라고 해서 국가기본정책 뭐 인권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동성애를 권리, 인간의 권리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반대해야 합니다. 곧 당회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NAP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려고 해요. 이것은 총회 차원으로, 전 기독교 차원으로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은 군대를 어떻게 보내요,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과 법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순간 가정은 파괴될 것이에요.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지킬 때의 아름다운 것이고요. 가정을 벗어나는 순간 주께서 말씀하셨죠. 제한된, 하나님이 규범화된 그 속에서 누릴 때는 아름답지만 벗어나면 추한 것입니다. 저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집을 떠난 개들이 동네에 지나다니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개자식들이 지네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추한 모습들이 이제 동네에 있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연탄을 나르는 그 집게를 가지고 아주 개를 패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왜요? 추한 거예요. 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개처럼 추한 겁니다. 동물처럼 전락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간음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는 겁니다. 19절. 아니 19절 그럼 여러분 읽으세요. 계속 지금 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은 추해진다니까요. 19절. 목사님 저 도둑질 안 하는데요. 한 번씩은 다 한 거 제가 알아요. 제가 한 번씩 다 해봤지. 저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참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자동차인데 꼭 친구 집에 가면 이렇게 딱 놨다가 뒤로 땡기면 앞으로 가는 자동차가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가는데 땡겼다가 뒤로 가는 거 시리즈로 한 30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유혹이 어느 순간 제가 그 땡겨서 미는 자동차 하나를 제가 주머니에 놓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친구 집에서 했다니까 그때 와줘 혼쭐 났어. 이 도둑질이 어렸을 때 도둑질 한 번 더 해봤죠? 근데 이때 도둑질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수백 가지의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에 외투 한 벌로 버티는 인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뭐 곡괭이나 이런 것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먹고 살겠다고 외투를 가져가면 이 외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도둑질하게 돼요. 곡괭이를 가져가면 또다시 도둑질하게 돼요. 이게 사회가 혼란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원하는 출세와 성공과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사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먹는 사람, 도둑놈들입니다. 반대로 나라의 복지 정책을 잘 이용해서 가급적 일은 안 하고 복지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도둑 심보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유럽에 보면 이 복지 국가 정책을 해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칫하면 하면 이 복지 정책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타먹으려는 데란 목적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뭐 치매 뭐 이렇게 뭐 나비 두세요. 아버지가 잘 마치는데 왜 치매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잘 마치는데 왜 치매처럼 해가지고 급수를 낮추니 높지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나라에서 볼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조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도둑심법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까지 법을 이용해서 무상복지를 원하는 것은 도둑심법입니다. 거부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한 가지 더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교회 안에 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할 겁니다. 또 한두 차례 청소를 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몸이 안 아픈 사람. 다 아파 내가 볼 때는. 안 바쁜 사람. 다 바빠. 요즘 유치원생도 바빠. 여러분 이게 자꾸 편해지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은 저기 식당 가서 일하는데 나는 빠지려고 하는 거 도둑심보예요. 앞으로 목사님 우리 뭐 식당 저기 뭐야 청소해서 빼주세요. 이런 소리 안 들을래요. 그냥 아, 나 기 먹었어. 나 치매야. 이렇게 함께 주의 나라 꿈꿉시다.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두 가지네요. 20절 시작. 이것에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심리학에 보면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를 드는 게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잘못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태웠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라합의 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위하여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의 논리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는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영어 성경 보면 against, 내 이웃을 반하여, 내 이웃이 꼴보기 싫으니 그를 해하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슬슬 깎아내리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중상모략.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주관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사람을 against 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 합니다. 성도들은 부탁을 할게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단점을 보고 깎아내리는 순간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남의 단점과 누추한 것들을 그냥 발견해서 그것만 보는 또 장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리로 지어가지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리고 계속 깎아내리면은 설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관 가지고 객관화시켜서도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가급적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안 끝나요. 그러다가 그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분의 장점을 가서 봐주시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출애굽기와 다른 구절 하나가 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마음의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비교가 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의 눈, 코, 입을 주셨고, 여러분의 키를 주셨고,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참 동감된 게 있어요. 푸치니 오페라 중에 나비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비부인의 여자 주인공은 일본의 게이샤, 그 게이샤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PD가 여자 주인공을 찾으려고 동양의 미를 가진 여자 주인공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왜? 다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인조인간들이 많으니까 동양의 미 가진 쌍꺼풀이 없는 한 사람을 찾고 찾아서 독일로 유학한, 전혀 그러한 것에 없는 그 사람을 발탁하여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성장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또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성형하지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형이 필요할 땐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제발 여러분이 재단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고친 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퍼즐을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 퍼즐 만드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합시다. 눈, 코, 입 불만이에요? 아, 키도 작으면 아담한 거고요. 아, 크면 멋있고. 난 자고로 키 작은 아내를, 여자를 좋아해서 키 작은 여자를. 결론을 내립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증거로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사인, 증거는 뭐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자, 그래서 기준은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거예요. 교회도 이랬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더라, 어떤 사람이 돈이 많더라, 어떤 사람이 저렇게 환경이 좋더라, 뭐 자녀들이 잘 됐더라, 다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전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물질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가? 반석교회는 이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찬송합시다. 우리 220장 1절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신 은혜 생각할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아주신 것이 있으면 붙드십시오.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